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금방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집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라온 거죠. 얼마나 멀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금방 반응하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따라올 때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뭐 이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특징은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어떤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맹인들이 따라오도록 버려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온 거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예스 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을 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의 소망대로, 이들의 믿음대로 이 사람들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영혼의 간절함, 이런 어떤 심령의 목마름, 이런 거 있느냐,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마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맹인이었지만, 믿음도 있고 맹인이었지만, 간절함도 있고 맹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 어떤 영혼의 간절함, 이런 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못했어요. 원인은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사야 35장인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5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35장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내실 그런 아주 찬란한 영광을, 어떤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질 일을 쭉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5장에 특별히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좀 뒤집어버리시는, 그래서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마지막 때의 표적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던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천국이 성취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생배 조각 혹은 새 포도주와 같으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맹인처럼 믿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도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겸손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만심에 매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오히려 그 은혜의 역사를 대항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의 역사를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주목할 줄 알고 또 그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대항하지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자존심 뭐 좀 상해하시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역에 뭐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또 그런 오해를 풀어주려고 나 비난하지 마, 나 욕하지 마, 뭐 구구절절히 이거를 어떻게 뭐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뭐 이런 거를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가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예수님은 항상 여행 중이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항상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너무 부지런히 일하시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요,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 가득하게 되어도요, 배가 막 널뛰기를 해도 못 일어나고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만큼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복음서가 특별히 마태복음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무리를 내몰라라 하시느냐?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인 거예요. 뭔가 의지할 데가 없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른 채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그리고 기진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할 때 이 말이요, 가슴이 미어지는, 뭐 우리로 치면 애가 끓는, 뭐 애간장이 녹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래서 아이고 어쩌냐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애간장이 녹아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칠 줄은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은 아는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줄은 몰랐어요. 판단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봐야 될 사람은 너무 많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많고 짊어져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오늘 보면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6절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대상은 무리들이고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대상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많은 무리들, 저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일꾼이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는 겨우 체면치레나 하는 그런 일꾼 아니고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할 만한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일꾼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잘난 체 하려는 일꾼들도 있어요. 말로만 모든 것을 때우는 일꾼도 있어요. 뭔가 체면치레만 하는 일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심껏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일꾼들도 있거든요. 자기 앞가림 겨우 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한 사람을 짊어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꾼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그런 일꾼이 아니다, 나는 참 부족하다 생각이 되시거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기도는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필요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짊어질 만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시대 역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 시대예요.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생함이 기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거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주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일으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소생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보는 그런 특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